시장 경제 바로 알기. 국가 대신 인민들을 먹여 살린 장마당의 힘. 인민들이 스스로 개척한 시장 경제의 비밀을 경제학 박사 김정우가 풀어드립니다.
시장경제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수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 전 세계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이렇게 주식회사 네. 형태를 띄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유라고 본다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굉장히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왜냐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네. 무한 책임을 지게 되면 네. 사실은 자기가 회사 어떻게 회사에 관여를 하지도 않는데 잘못하면 네.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만 원만 출자를 했다 그러면 그냥 만 원만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회사가 네. 부도가 나더라도. 네. 예, 그러니까 첫째 안전하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또 안전하기 때문에 또 주식회사가 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사고 팔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네. 예, 주식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주식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대규모 자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주식회사가 대규모 자본을 만들어내기가 제일 쉬운 그 기업의 조직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규모 자본은 왜 필요하냐? 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또 그것을 싸게 만들어내려면 연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연구개발을 하려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조그맣게 기업을 해가지고는 연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예,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죠. 그 대규모 자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주식시장이 필요하고 주식시장이 형성되려면 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이 필요하고 또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갖는 기업 조직들이 좋은 제품을 누구보다도 싸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물건을 잘 팔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 조직들은 다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이유는 네. 이제 연구개발.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사업장을 이제 하려면 거기에 투자되는 이 비용.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이제 네. 아우르는.
네.
그러자면 이제 주식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제가 이 그 주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주식의 값이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네. 하는 이거는 대체로 어디에 결정이 됩니까?
그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죠. 지금까지는 돈을 잘 못 벌었었는데 네.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그건 객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겠죠?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건 다 미래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네.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것 같아 네. 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잖아요. 예측이라고 네. 하는 건 뭐 아직 세상에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식 값은 누가 정합니까?
그거는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도 정하는 사람이 없으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네.
저도 한때는 그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건 투자했다가 뭐 그거 이제 뭐. 예.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뭐 주식에 얼마 냈다가 뭐 한 네. 푼도 못 건졌다.
예. 그렇죠. 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주식에 투자.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자기네가 네. 흥정해서 서로가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건 되게 기계, 컴퓨터로 이제는 그 매칭이 되는 건데.
네네네.
자, 나는 얼마에 팔고 싶습니다. 얼마에 매출을 팔고 싶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그때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격이에요. 안 팔리면 옛날 가격이 그냥 가격이고요.
아.
그러니까 값을 또는 얼마에 사겠습니다 하고 내놨는데 거기에 공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게 가격이 되는 거죠.
아, 주식 시장에 들어가면은 다 자기가 내가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 하는 얘기가 예. 다 상한선이 있고 있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증권회사들이.
아, 진짜 그건.
네. 예. 우리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는 것도 자기가 네. 사는 거고 파는 것도 자기가
그렇죠.
파는 거고.
그렇죠. 다 주관적인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그렇죠.
본인이 지어야 되겠네요.
그건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근데 그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숫자가 예. 주관적인 판단 전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건 좀 참 역설적이죠.
그렇죠.
예.
북한 네. 우리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좀 혼란스러울 것도 같아요. 예. 저걸 어떻게 사지? 어떻게 팔지?
예.
이런 게 잘 이제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일이거든요. 앞날에 내가 잘 될까 못 될까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앞으로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네. 해서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일이 시작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가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기업이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네.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나니까 그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장마당에서 네. 네. 아 내가 이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게 되면 이득이 되겠다 네. 하는 거는 순전히 경험에 의해서 우러나거든요.
예, 예,
모르는 사람은 샀다가 네. 어떤 분은 네. 간단한 실례지만 네. 예, 여기서는 이제 뭐 북한에서는 뭐 까까오, 뭐 얼음버숭이, 뭐 얼음과자 이런 말로 네. 통하는데요. 예. 여기 그러니까 예.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예. 북한에도 북한에서 아이스크림하고 여기 아이스크림하고는 살짝 조금 다른 면이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새벽에 나가서 평천구역이 평양시 얘기인데요. 네. 거기 가서 그 얼음과자를 이제 남겨왔대요.
네.
거기 가서 7원에 남기다가 10원에 판대요.
그런데
네. 얼음과자라는 게 녹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잘 파는데 이분은 팔질 못해서 그 손등에 흘러내리니까 아까우니까 예. 달달한 물이거든요. 그걸 빨아먹고 빨아먹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가 다 녹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녹은 거 누가 삽니까?
아이고.
그래서 못 팔고 네. 그러다 나니까 세 개째를 그 녹이고 나니까 하나도 못 팔겠더래요.
네.
계속 갔다가 다시 7원에 남겨받았으니까 그대로 제 값에 하고 자기가 세 개 먹은 셈이 됐죠. 바짝 일나가서 이런 경우겠네요.
예.
결국은 뭐 주식 시장에 주식 내다 팔고 사고 하는 것도 자기 주관적인 거에 의해서 네. 재간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득 보는 거고
네.
자기가 재간이 있지 못하고 이런 판단은 어디까지나 충분한 경험과 또 네. 지식과 네. 모든 것이 다 겸비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얼음보숭이 사례도 아주 그 재밌는데 그 경우에 대입하면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낮에 굉장히 더울 줄 알고 네. 얼음 보숭이를 한 10개를 샀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얼음 보숭이 가격은 아마 굉장히 쌀 거예요.
엄청 싸죠.
예.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아침에 아, 오늘 날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얼음 보숭이 가격은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주관적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다 사실은 사람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가격도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럼 다시 뭐 화제를 좀 돌려보죠.
네, 예.
지금 이 한국에 네.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런 대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예.
전 세계 주요 기업들 대부분은 이렇게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이 기업에 다 주인이다.
네.
이런 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사실 북조선에서는 그동안 기업들이 이 대다수인민들이 이익을 외면하고 국소수 네. 자본가를 위해서만 복무하고 있다. 이렇게 네. 비판을 세게 해왔거든요.
예, 예.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네. 뭐 주식회사로 해서 사실상 이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 같으면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경영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으면 정몽구 회장 그 일가가 경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자본가들이 혼자서 다 해먹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익 배분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요.
네.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거는 삼성그룹 전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 회사가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요. 예. 이건희 회장이 가져가는 거는 1억밖에 안 돼요. 안 되죠. 나머지 99억은 다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과 경영권을 행사해서 이익이 나왔을 때 이익을 배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네. 삼성 하면은 아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네.
그거 다 이건희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번에 뭐 네. 대주주 뭐 총회 뭐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네.
아니 1% 5%도 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5%도 안 되는데 왜 삼성 하면은 이건희를 대표하는 기업이냐.
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그 누가 경영권을 행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남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오너 경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주인이 네. 분명,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분명하게 누구 한 사람에게 주는 체제가
네.
한국에서는 이제 큰 기업들 중에 그런 체제들이 많이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반복이 되지만 이 말이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그 체제가 오너 체제건 아니면 전문 경영인 체제건 공기업이건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네.
어떤 체제든 간에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기업이 커지게 마련이죠.
네.
예. 그런데 남한에서는 보면 대개는 그렇게 지배주주의 의사결정권이 분명하게 서 있는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냈던 거예요, 지금까지.
네네. 그런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 기업들이 실제 운영이 네. 대주주나 혹은 이제 분명히 이제 네. 언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
네.
제가 언어라고 하면 이제 회장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죠. 뭐, 예, 뭐 대개 회장이라고 불리죠.
대개 회장으로 불리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이제 많이 네. 하는 걸 봤거든요.
네, 네.
특히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이 한국에서는 네.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지요. 원래 사업을 처음에 만들다 보면 분명히 이제 그 한 사람이 결정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식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선에서 식당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네. 그 결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뭐 근데 아버지가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사업을 굉장히 잘해 가지고 식당을 키우고 뭐 그냥 10개, 20개 그 분점을 내고 해 가지고 이렇게 회사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대부분은 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개는 아들한테
물려주죠.
또는 뭐 딸한테 넘겨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이 이제 그 정도까지 온 겁니다, 지금.
네.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는 체제가 종업원들한테, 식당 종업원들한테 결정권을 넘기는 체제보다도 네. 더 장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들한테 식당 야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봐.
네.
알아서 그 원료도 사오고 뭐 네. 음식도 너희들이 만들고 돈도 너희들이 벌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가지고 해봐라고 네. 하는 체제와 분명한 주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다 결정을 하고 이익이 나면 나눠주는 체제와
네.
그 두 번째 체제 즉 네. 주인이 분명한 체제가 더 성공을 했다. 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정치적으로는요.
네.
이자처럼 뭐 할아버지가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하다가 또 네. 뭐 손자가 다 하면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3대 세습한다.
예.
이 정치에서는 그게 상당히 이제 나쁠 것 같은데
예.
이 경제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가업 승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강제력이잖아요. 폭력입니다, 사실은.
네.
폭력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은 착취해서는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특히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내지 않는 한 그 기업은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가업 승계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든
네.
아니면 전문 경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든 아무튼 간에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네.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역사, 뭐 경제 역사를 보면은 네. 뭐 록펠러나 포드나 뭐 네. 그런 이제 뭐 카네기, 뭐 강철왕 뭐 이런 거에서 네, 네. 이제 쭉 다 대체로 보게 되면 3대, 4대, 5대까지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네. 뭐 기름에 이제 투자를 잘하는 워런 버핏이라든가 그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이제 네. 한 번에 네. 이제 엄청난 불을 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네. 뭐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은 네. 이 기업이라는 건 돈 많이 버는 거는 누가 멀리 새로운 것을 빨리 캐치해내는가에 따라서 네. 그게 이제 돈 버는 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요.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계속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경제 바로 알기 시간에 남선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종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